세상과 나를 잇는 국제뉴스 전지현 외신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유난히 사고가 많았던 주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6일 새벽에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의 대형 다리인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 교각을 화물선이 들이받아 다리가 무너진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거 참 그 영상도 봤지만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영화가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빨리 무너졌잖아요.
네.
26일 새벽 1시쯤이었고요. 싱가포르 국적의 화물선 달리호가 볼티모어항에서 출발을 했는데 24분 만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엔진이 꺼졌고요. 항법 장치도 꺼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배가 예정 항로를 이탈해서 오전 1시 28분쯤에 이 키브리지의 중앙 교각을 들이받게 됐습니다. 네, 달리호가 커서요.
네.
길이가 300m나 되고요. 폭이 48m, 3만 2천 톤급의 대형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시속 14.8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으니까
네.
이게 들이받았을 때 굉장히 충격이 컸거든요. 그래서 충돌을 하자마자 바로 교각하고 교각 상판이 물속으로 떨어지면서
네.
다리 중간, 다리가 굉장히 긴데 다리 중간에 있는 805m가량이 뚝 떨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쵸.
다리 위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중남미 출신 인부 8명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중에 2명은 구조가 됐고
네.
6명이 실종이 됐었는데 안타깝게 이 6명 중에 2명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달리호가 충돌 직전에 굉장히 빠르게 구조 요청 신호를 보냈어요. 경찰이 연락을 받자마자 90초 만에 차량의 교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대참사는 일어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교량 위에 있던 인부들은 이 신호를 전달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안타깝게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럼 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까?
네.
물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원인이 분석은 안 됐는데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은 오염된 연료를 이 배가 써서 이게 정전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네.
이외에도 뭐 선박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달리오가 교각과 충돌하자마자 다리가 진짜 와르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그 정도로 다리가
취약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이 다리가 1977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지금처럼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나오기 이전에 다리가 건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니던 선박에 충돌을 했을 때 그 정도 충격은 견딜 수 있는데 지금은 그때랑 완전히 다르게 배가 커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선이 얼마나 커졌나 봤더니 이 용량이 최근 10년 사이에만 50%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흡수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다리에 선박이 충돌할 위험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리들마다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각 주위에 암석을 좀 쌓아놓는다거나 목재 판을 둘러놓습니다. 그래서 다리하고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좀 충분한 크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선박이 다가와서 부딪힌다고 해도 그 완충 장치에서 일단 충격을 먼저 흡수하게 만들어 놓는데
네.
이 다리는 그게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 오래된 다리 안전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미국 전역에서 4만 3천 개 이상의 교량이 상태가 좋지 않고요.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도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22일에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티의 공연장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지금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2일에 이제 테러가 있었는데 이게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사망자가 1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상자가 360명이나 돼요. 그런데 지금 집계할 때마다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태가 위중했던 중상자들이 지금 이어서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계속 늘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배후는 우크라이나여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테러 직후 IS의 분파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범행을 자행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테러 직후에 사실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우리가 했다라고 곧바로 자처했거든요. 네. 배후라는 걸.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도 맞다.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는데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네. 근데 결국 사흘 만에 이번 테러가 IS의 소행이다라고 자기도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덧붙인 얘기가요. 네. 하지만 누가 명령했는지 알고 싶다. 라면서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테러범들이 범죄하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테러로 봐라. 이득을 보는 건 우크라이나가 아니겠느냐. 이걸 근거로 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우크라이나에서 가상화폐로 보수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내놓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뚜렷한 증거는. 그래서 네네. 계속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럼 왜 푸틴 대통령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할까? 네네. 이걸 좀 들여다보면요. 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몰두하다가 러시아 안에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한 거,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려고요. 지금 러시아 당국자 그리고 러시아 언론들이 지금 허위 정보를 만들어서 무차별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소행인 것처럼. 그래서 외부의 적을 겨냥한 허위 정보 여론전은 푸틴 대통령이 선호하는 위기 관리 방식이 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을 내리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책임론을 좀 부각시켜서 이제 전쟁 쪽으로 해서 러시아 안의 내부 결집을 좀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정부 책임론을 우크라이나에 그렇죠. 떠넘긴다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로 정확하게 그런 용어를 쓰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이게 25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안보리 이사국이 15개 국가가 있는데 미국 혼자 기권을 했습니다. 14개 국가는 찬성을 했고요. 미국이 이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라면서 의미를 희석하긴 했는데 네. 사실상 결의안이 통과되는 걸 막지 않은 거거든요. 기권표를 던졌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건 미국의 태도가 달라진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주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아무래도 대선이 좀 영향을 줬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네타냐후 총리도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전쟁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스라엘의 학살을 방조하고 있다라면서 미국의 진보적인 유권자들 또 네. 아랍계 유권자들이 민주당에서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경합주에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선을 하려면 이 표심을 잡아야 돼서 이 목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또 등을 돌리면 그 미국 정치 경제에서 유대계가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그러네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아예 찬성 반대가 아니라 미국이 기권을 택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하마스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높은 상황이어서 네.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서 좀 정치적으로 돌파구를 뚫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 정치 문제가 전쟁이나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든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활용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네. 나쁜 방식인데 효과는 좋으니까 지금 이런 걸 자꾸 쓰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금난에서 숨통이 트인 한 주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뉴욕 항소법원이 25일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야 되는 민사소송 항소심 공탁금을 네. 기존의 4억 5,4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낮춰줬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100억 원 정도 공탁해야 되는데 이게 2,300억 원 정도로 확 줄어든 거예요.
여전히 많지만 많이 내려갔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공탁금을 납부하는 기한도 25일까지였는데 열흘을 연장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벌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법원이 생명줄을 트럼프에게 내려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SNS가 있죠. 네. 트루스 소셜의 운영회사인 이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이요. 26일자로 뉴욕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네.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회사 주식을 60% 갖고 있는데요. 이것만으로 지금 계속 불어나면서 우리 돈으로 7조 원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500대 부자 대열에 처음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이 트루스 소셜이 큰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당선이 되면 이 트루스 소셜 쪽에 특혜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공익적인 성격도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 지지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렇죠.
영향력을 발휘하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외국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로비하는 통로를 쓸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이 회사 주식을 사줄 수가 있겠죠. 광고도 내줄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미국 대통령이 여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놓으면 엄청난 트래픽이 유발될 수밖에 없죠. 다들 가입을 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죠.
아, 역시 사업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트럼프와 트루스 소셜 간의 이해충돌을 막을 법적인 수단이 없다라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재임 시에도 이해충돌 막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을 하면 재산을 백지신탁 방식으로 처리해서 이해충돌을 막았는데요.
네.
트럼프는 오히려 자신의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확장을 시켰죠. 그래서 외국 정부 인사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미국에 방문을 하면 이 트럼프 호텔이 묵었습니다. 골프장도 이용해주고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대통령이 취한다라는 비판이 그때도 많았는데요.
네.
그래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헌법조항들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소송들이 실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나중에 다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전주연 외신캐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